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승용차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12일 밝혔습니다. 광둥성 주하이시 공안국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7시 48분 주하이시의 한 체육시설 바깥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야외에서 운동 중이던 이들을 향해 돌진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인 62세 판모 씨는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에서 경찰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공안국은 덧붙였습니다. 판 씨는 최근 이혼 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초기 조사 결과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관영 CCTV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11일 시리아 내 이란 연계 세력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부사령부 병력이 미국 인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공격에 대응해 지난 24시간 사이 시리아 내 두 곳에 위치한 이란 연계단체 목표물 총 9곳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격퇴를 위해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과 다른 여러 나라 군 병력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친이란 단체들의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우리의 인력과 연합국 파트너들을 보호하고 무모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시리아 내 IS 고위 지도자를 표적으로 연쇄 공습을 감행해 최대 35명의 IS 대원들을 제거했습니다. 시리아에는 IS 수탕 임무를 위해 약 9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신임 국방장관은 12일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날 군 참모진들과의 회의 뒤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아울러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으로부터 30km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이북으로 헤즈볼라 세력이 물러날 때까지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헤즈볼라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것을 위대하면서도 강력한 활동이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이를 바탕으로 승리를 위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하마스 소탕이 아닌 억류인 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강조한 전임 요아브 갈란트 전 장관이 경질된 뒤 외무장관에서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밤사이 러시아 남부 지역의 연료 저장 시설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벨고로드주 스타리오콜에 위치한 연료 저장 시설에 대한 이번 공격으로 저장고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벨고로드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지상군을 동원해 기습 침공을 감행했던 쿠르스크 지역 남쪽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입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어제 텔레그램에 우크라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5만 명의 러시아군 병력과 교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쿠르스크 전선을 시찰했다면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리 군대를 밀어내고 우리가 통제 중인 지역의 깊숙한 곳으로 진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만여 명의 병력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네츠크와 서쪽으로 인접한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주 니코폴에 러시아군이 포 사격 등 공격을 가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함정 한 척을 동원해 영국 해협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함대는 오늘 성명에서 지르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골로프코 제독함이 영국 해협에서 가상의 적 공중 해상 드론을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뷰의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신속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시사한 데 대해선 영내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러 양국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 협력이 공식화,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기술 지원 형태로 어떤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일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북한의 핵공격 시 신속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시사한 데 대해선 영내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8일 2022년 핵태제 검토 보고서에 따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미한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2022년 9월, 2023년 9월, 2024년 9월에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 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양자와 다자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며 영내 전략 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지도자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영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양국 간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창설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핵타격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 노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실장은 지난 9월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사흘 전인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 대해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장기적 핵 대결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영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지역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오랜 역사를 지닌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의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러 양국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 협력이 공식화,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북러 조약 비준을 마쳤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서명해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 위원장의 조약 비준 사실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서명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약 4조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 비준은 예고된 절차이긴 했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 조약의 비준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한 데 대해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약을 양쪽이 함께 발효한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흠결 없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조약 비준은 북러가 자신들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적법한 것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밀착,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군대를 보내는 파병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제사회가 시비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러 조약 발효가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성은 없을까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러 조약 발효가 러시아 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본격 참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타이밍상 북한이 파병한 상황에서 전투에 본격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에 앞서 비준 절차를 완료했고 큰 시차가 없이 북한도 비준 절차를 밟았다면서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최대 현안이 실제로 전투에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계기에 임하게 될지 여부라면서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번 북러 조약 비준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조약을 비준한 것은 각각의 셈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신속하게 외교안보 라인을 지명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 해법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 방향도 빠르게 윤곽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으로선 트럼프 취임 이후 러우 전쟁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조약을 확고히 제도화하고 파병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 북러 조약이 확고하게 제도적 기반에 올라서는 게 필요하겠죠. 또 한편에서는 실제 파병을 통해서 북러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더 확고히 하는 부분들, 그리고 파병이 협상 국면으로 인해서 효과가 반감하지 않도록 그 시기 동안에 최대한 파병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타이밍을 상당 부분 고려해서 아마 일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박사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트럼프 취임 후 협상 국면 전개 이전에 쿠르스크에 대한 회복과 북한의 안정적 파병 지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필요했을 것이라며 비준서 교환 이후 북한의 파병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조약 비준과 파병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비준서 교환식을 공개적으로 열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러 조약 발효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북 관계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해서도 전망이 나오나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 조약 발효는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격상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 그리고 고도화된 핵 무력을 활용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른 양상으로 미국에 맞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도화된 핵무력과 그리고 또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라는 강력한 두 개의 어떤 지렛대를 배경으로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덜 서둘고 또덜 조바심을 느끼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고유한 명예 교수도 북한이 처한 상황이 2018년과 19년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자칫 수령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자력갱생 기조를 고수하면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자기식의 발전 전략의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이크 설리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기술 지원 형태로 어떤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확실히 알진 못하고 솔직히 블라디미르 푸틴도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도 아마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얻고자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분명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순 없지만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5년 혹은 10년 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대한 우려는 양방향 모두에서 매우 실제적이라며 이는 자유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첫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북한 등 적국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2기 행정부 첫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즈 스테파닉을 내 내각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하게 돼 영광이라며 엘리즈는 매우 강력하고 강인하며 현명한 미국 우선주의의 투사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입문한 스테파닉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 등 적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러시아, 북한, 이란, 특히 중국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의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적들은 끊임없이 미국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을 때 성명을 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의사당에 환영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침략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석좌는 11일 VOA에 스테파닉 의원은 훌륭하고 강인한 정신을 가진 유엔 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적들뿐 아니라 억지력과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유엔에서 어려운 투표에 있어서는 미국과 분리된 동맹과 파트너의 명단을 작성하고 숫자를 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그러나 스테파닉 의원은 강력한 발언을 통해 북한과 핵 프로그램, 노골적인 인권 무시,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을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한 건 중대한 실수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미국은 결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ICBM 역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일 비오의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과 제임스 카라파노 전 트럼프 1기 인수위 외교총괄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Neither I nor anybody else can predict what any new president will do and above all else Donald Trump.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새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권 1기에 몇 가지 징후가 있었죠. 당시 제가 언급한 직책을 수행했었는데요. 모든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합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은 그러려면 세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려면 다른 나라들의 안전과 번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이는 거의 100년간 미국이 지켜온 원칙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정책은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동맹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기반 전략적 협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발빠르게 미국에 대해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세계관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I'm in general agreement with Ambassador Jeffrey. There is a vie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eans.
저도 제프리 전 대사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뜻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을 다르게 정의할 겁니다. 그는 거래 지향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럽 국가들과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동맹이 어떻게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미국이 동맹 방어에 짐을 지고 유럽과 한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때나 후보 시절 이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아시아의 자유국가들 그리고 유럽과의 경제적 유대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같은 적대국 대응에 맞춰질 겁니다. 그것은 한국, 유럽과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할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나아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서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까요?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는 어떻게 부합할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미국을 홀대하는 건 적들이 아니라 동맹들이라고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This could be like a really, really boring afternoon, but because I agree on most things. So
정말 지루한 오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하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건 두 전 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있을 때면 우리는 무엇이 바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죠. 연속성은 간과한 채요. 미국의 기본적 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정학과 지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계의 도전 과제도 변하지 않고요. 제가 정말 확신하는 한 가지는 선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적대 관계에 대처하는 미국 정책의 초점은 중국, 러시아, 이란에 맞춰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맞춰질지는 지켜봐야겠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 5명의 미국 대통령들 모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지만 변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 중국을 이해해보겠다고 했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죠. 변화가 없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원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어야만 자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미국 정책의 초점은 그들을 적대적 정책으로 다루는 데 맞춰질 겁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거래적이라고 말할 때, 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거래적입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건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뭘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바로 미국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우리의 이익은 무엇에서 파생될까요? 그러므로 대통령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세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것으로 세계가 안정돼야 된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뺀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걸 고려해야 할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요.
Well, President Trump said so. And Vice President Elect Vance, when he during the campaign.
예,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말했죠.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도 선거 운동 기간 현재 상태에서 휴전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중립 유지와 국경 강화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사는 이것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일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 러시아 고위 관리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와 드미트리 트레닌이 이런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한 상대나 잘 속는 사람으로 보고 자신들의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For South Korea helps Ukraine along with other countries, the happier Trump will be with a help Ukraine policy because you feel that he's not.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도울수록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더 긍정적일 겁니다. 혼자 모든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줄 테니까요. 그것이 그에겐 정말 중요하죠.
There ar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at just say the way we prioritize is we just abandon Europe and abandon the Middle East and pivot to Asia, which is.
미국에는 유럽과 중동을 포기하고 아시아로 선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유럽과 중동 지역을 안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시아에서의 모든 우리 동맹들, 특히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길 진정으로 원하죠. 한국이 뭘 원하고 있나요? 그들은 유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관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Absolutely. It's because it is one fight. And I think you're right. Nothing would make Donald Trump more than recognizing not just that.
물론이죠.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만족할 만한 건 모든 동맹들이 이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계속해서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 얘기해보죠. 북한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CBM 역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추진할까 우려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거라고 보시나요?
Well, I would say it would be a mistake that there is really nothing valuable in this negotiation that it doesn't end in complete denuclearization.
그건 실수가 될 겁니다.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라는 건 없을 테니까요. 미국으로서도 스몰 딜을 추진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역량을 계속 증강해 갈 겁니다. 우리는 우주 역량과 미사일 방어 역량도 강화할 거고요. 미국 방어 역량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몰 딜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한국, 일본, 타이완은 모두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약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큰 변수는 이분들이 저보다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2016년 당시엔 없었던 상황이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현재로선 일주일치 사상자를 낸 수준이지만요.
그럼 왜 토론 초반에 북한을 적국 범주에 넣지 않으셨죠? 북한을 지켜봐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Because I and nothing against my good North Korean enemies who I you know faced off on the DMZ.
왜냐하면 저는 DMZ에서 마주했던 북한 적들과 개인적인 감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 괜찮습니다. 북한은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동북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물론 나쁜 일이긴 하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타이완이 자국 방어에 더욱 진지해진 지금 북한은 역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올인한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내년 1월 전까지 신속히 그 같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더 좋은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큰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중국 경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김정은이 매우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번 건은 특히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어디든 타격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을까요?
I think that Donald Trump no more than Joe Biden is going to tolerate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북한의 모험이 실패하면 모든 문제가 나아질 겁니다. 저희의 전 상사였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그들을 함께 박살내라, 이 공격적 연합을 분리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우선 중국의 패배자 무리들과 손잡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야 합니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실제로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질서를 이용하고 있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라파노 고문이 말했듯이 만약 북한이 무리하게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손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심각하게 오판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를 속이거나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만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얕본다면 그는 푸틴이 후회할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기를 원할 겁니다. 아까 한국의 방위비를 언급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워싱턴에서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정치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큰 거래다.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나도 그들을 돕겠다. 나는 더 나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요. 제가 유럽 사람들에게 말해온 건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이슈에 집중하고 이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큰 합의를 도출할 방도를 내놓으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김정은과 잘 지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Through diplomacy. Again, the South Koreans have shown many times I served with them in Vietnam.
외교를 통해서 해야죠. 한국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함께 복무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팀과 함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새로운 ICBM 시험 발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다른 모든 것들처럼 우려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는 북한의 ICBM에 대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본 이란제 탄도미사일들은 많은 경우 북한제 미사일과 출처가 같습니다. 이들을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과 제임스 카라파노 전 트럼프 1기 인수위 외교총괄,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 자강도 내 여러 마을에 아파트를 비롯한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최소 8개 도시와 마을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됐는데 올해 여름 수해가 자강도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겁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됩니다.
북한 자강도 시중군의 한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에 아파트로 추정되는 건물 단지가 보입니다. 장자강과 맞닿은 이 지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최소 4개, 그리고 그 앞으론 주택 혹은 높이가 낮은 건물 여러 개가 세워졌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부지에도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려는 듯 건물 기초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7월 말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실제로 올해 8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이곳 주택단지가 초토화되고 곳곳에 이재민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천막단지가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이 지난 현 시점, 이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입니다. 전천 28 기계공장 인근 마을에서도 산사태 혹은 홍수로 주택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천 28 기계공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생산해온 핵심 군수기지로 알려져 있어 이들 주택에는 미사일 개발 및 운용 인력이 거주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북한이 물에 쓸려간 건물을 새 것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BOA가 플래닛랩스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새로운 아파트 등 집단 주거 형태의 단지가 들어선 곳은 자강도에서만 최소 8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시중군과 전천읍 외에 삼포 노동자 지구와 초산읍, 성간읍, 강계시, 만포시 등입니다. BOA가 자강도 마을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단지를 확인하는 만큼 미처 발견되지 못한 마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강도 곳곳에서 이처럼 아파트 등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건 올해 여름 홍수 피해가 이 일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등은 당시 홍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평안북도의 피해만을 부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처음으로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기까진 의주군 등 평안북도만 방문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은 당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며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BOA는 물에 휩쓸린 주택단지와 대규모 천막단지를 근거로 자강도에도 적지 않은 물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통일부도 자강도의 한 마을에 주택 최소 200채가 매몰된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자강도의 피해가 평안북도와 양강도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자강도 여러 지역에 등장한 새 주택단지가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를 인재로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의 황폐한 산림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압록강을 국경으로 공유하고 있는 중국에선 큰 강의 범람이나 수재민의 대규모 텐트촌, 주택 복구 공사 등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은 BOA에 지난 7월 남북한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그 폭우가 말이죠.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남한에서도 그런 폭우가 있었어요. 북한만큼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살림이 황폐화되어 있다는데 첫 번째 원인을 두고 싶습니다. 살림 복구전도 지금 저희 10년째 하고 있죠. 올해가 2막회인데 10년차 살림 복구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살림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평양 위주로, 그 대도시 위주로 그 살림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정센터장은 이처럼 고르지 못한 북한의 살림 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살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살림이 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도 지난 8월 BOA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시된 유엔의 인권심사에서 나온 권고 중 약 30%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등 미국, 한국, 일본의 권고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심사에서 나온 294개 권고안 가운데 북한은 88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UPR 실무그룹이 11일 발표한 UPR 심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제에 따른 차별 철폐,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등 88개 권고안에 대해 주목한다는 표현을 써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UPR에서는 주목한다는 표현이 통상 사실상의 거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7일 UPR 심사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continued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터너 특사는 이밖에 북한이 주민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중단,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에 대한 기록 제공과 이산가족의 상봉 촉진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88개 권고안 중에는 미국인은 권고안 5개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권고안 5개, 일본인은 권고안 3개도 모두 거부됐습니다.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7일 심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Immediately resolve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윤 대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 등 3명의 선교사들을 비롯해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의 오이케 아치유키 대사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납치 문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치 문제는 긴급하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이 나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라트비아 대표는 지난 7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Finally, to stop providing support to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resulting in grave human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 준수로 복귀하라고 촉구한 것도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UPR 심사에서 공개 처형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사형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집행된다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principle, death penalty is executed behind closed doors at a designated place. 과거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극악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묵은 원환을 풀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경우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용어가 없다면서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개혁기관은 있다고 말하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박 국장은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적대 세력이 파견한 간첩과 테러리스트, 사회주의 체제의 원한을 품고 전복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에 속하는 수감자들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일반 수감자들과는 별도로 개혁기관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공개한 북한 UPR 보고서 초안은 오는 13일 채택될 예정입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최다 운항지가 중국 베이징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뀌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임시편까지 더해가며 러시아로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항공이 1.5일에 1회꼴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여객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총 7번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운영했습니다. 북한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블라디보스토크행 정기편인 JS-271편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임시편인 JS-371편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달 1일과 4일엔 정기편인 JS-271편에 더해 임시편인 JS-371편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투입했고 6일에는 JS-371편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이어 8일과 11일에 정기편인 JS-271편 여객기를 운항했습니다. 이 기간 JS-271편은 한반도 시각으로 오전 9시 10분 평양을 출발해 오전 11시 40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편명을 JS-272로 변경해 오후 1시 30분 이륙, 오후 2시 10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반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는 1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임시편인 JS-371편과 되돌아오는 JS-372편은 오전 10시에 평양을 출발하고 오후 3시 10분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고려항공은 중국 노선에는 임시편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 주 2회씩 베이징과 선양으로 정기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앞서 뷰에는 지난 9월 고려항공이 공개한 새 항로 시간표를 인용해 북한이 주 3회이던 베이징 노선을 주 2회로 줄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후에도 주 3회씩 베이징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했는데 10월 초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만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과 선양행 여객기를 각각 3번씩 운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7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조사 기간을 10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늘리더라도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운항 횟수는 18번으로 베이징의 13번이나 선양의 12번보다 많습니다. 북한의 최다 운항지가 기존 중국 베이징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뀐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군 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파병된 상태입니다. 또 두 나라는 북한군 파병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진 무기를 거래하는 등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가 항공기를 통한 양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강화되는 북러 관계와 대조적으로 북중 관계에선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국 간 항공기 운항마저 실제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고려항공의 러시아 운항 횟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9월 BOA에 운항 관련 항공사의 결정은 수요에 따라 이뤄진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ese sort of decisions are driven by demand and because you don't want to fly half empty airplanes all the time. So
또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김정은이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편하게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3도, 최고 18도. 안주 최저 3도, 최고 17도. 남포 최저 3도, 최고 17도.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4도, 최고 14도. 수풍 최저 0도, 최고 14도. 강계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13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5도, 최고 18도. 용연 최저 1도, 최고 18도. 개성 최저 5도, 최고 19도. 사리원 최저 2도, 최고 17도. 신계 최저 3도, 최고 18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5도. 장진 흐리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거 있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 해산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9도. 원산 최저 8도, 최고 15도. 평강 최저 4도, 최고 16도. 함경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0도, 최고 12도. 선봉 최저 영하 1도, 최고 11도. 삼지연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7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0.5m. 먼바다는 오전 오후 0.5에서 1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승용차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12일 밝혔습니다. 광둥성 주하이시 공안국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7시 48분 주하이시의 한 체육시설 밖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야외에서 운동 중이던 이들을 향해 돌진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인 62세 판모 씨는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에서 경찰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공안국은 덧붙였습니다. 판 씨는 최근 이혼 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초기 조사 결과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신임 국방장관은 12일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날 군 참모진들과의 회의 뒤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아울러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으로부터 30km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이북으로 헤즈볼라 세력이 물러날 때까지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헤즈볼라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것을 위대하면서도 강력한 활동이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이를 바탕으로 승리를 위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하마스 소탕이 아닌 억류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강조했던 전임 요아브 갈란트 전 장관 경질 뒤 외무장관에서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미군은 11일 시리아 내 이란 연계 세력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부사령부 병력이 미국 인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에 대응해 지난 24시간 사이 시리아 내 두 곳에 위치한 이란 연계 단체 목표물 총 9곳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격퇴를 위해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및 다른 여러 나라 군의 병력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친이란 단체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우리의 인력과 연합국 파트너들을 보호하고 무모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시리아 내 IS 고위 지도자를 표적으로 연쇄 공습을 감행해 최대 35명의 IS 대원들을 제거했습니다. 시리아에는 IS 소탕 임무를 위해 약 9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밤사이 러시아 남부 지역의 연료 저장 시설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베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벨고로드주 스타리오스콜에 위치한 연료 저장 시설에 대한 이번 공격으로 저장고 한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저장고가 전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지상군을 동원해 기습 침공을 감행했던 쿠르스크 지역 남쪽에 위치한 우크라 접경지입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어제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5만 명의 러시아군 병력과 교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쿠르스크 전선을 시찰했다면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리 군대를 밀어내고 우리가 통제 중인 지역 깊숙한 곳으로 진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던 만여 명의 병력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네츠크와 서쪽으로 인접한 드니프로페스트로우스크주 니코폴에 러시아군이 포사격 등의 공격을 가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함정 한 척을 동원해 영국 해협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함대는 오늘 성명에서 지르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골로프코 제독함이 영국 해협에서 가상의 적 공중해상 드론을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훈련을 마친 골로프코 제독함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이 해협을 통과해 대서양 모처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지난 2일 출항했던 골로프코 제독함의 이번 항해가 지난해 12월 취역 뒤 첫 장거리 항해라고 전했습니다. 골로프코 제독함에 탑재된 지르콘 미사일은 사거리가 900km에 달하며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와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러시아군의 차세대 대함 미사일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늘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쇼이구 서기와의 회동에서 외부의 도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은 공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쇼이구 서기도 회동에서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국과 그 위성국들의 이중봉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